네, 오늘 본문은 앞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미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끝나고서라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는 이야기냐? 우리가 1대 17로 싸우면 대단한 싸움을 벌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대 17.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총 1대 850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아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참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흥분, 성경에 이제 흥분을 시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을 만나는, 형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 그러니까 이렇게 2미터가 넘어가는 골리앗을 이제 거꾸로 뜨리는 그런 이야기. 사실 성경에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앞서 얘기한 요셉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라든지, 이런 다윗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흥분되는 이유는 그 플롯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의 죽어가던 자가, 힘도 못 쓰는 약한 자가, 그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던 자가 반전하는, 승리했다, 살아났다, 이겼다라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흥분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18장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이제 850명을 대결할 때 그것도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 편이 좀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너희는 바알을 따를지니라라고 막 소리를 칠 정도로 정말 자기한테는 한 명도 없는데 그 850명이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말 그대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 10절하고 14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뭐 이런 표현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니 뭐 이런 말로 쓰여졌는데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그 바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는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완전히 상황을 딱 정리하신 그런 상황인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차분하게 쓰였지만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둘 거야. 내가 온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나라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하더라도 너 찾아낼 거고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너지는 장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정적으로는 엘리야 편이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여론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악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작심하고 달려들은, 작심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악 앞에서 내가 선함이 무력해 보이는 듯한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가 도망하는 이제 속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그 도망하는 그 와중에 느꼈던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는 엘리야 전체 이야기 속에 갈멜산 이야기가 굉장히 흥분시키고 엑사이팅하고 우리를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바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엘리야 이야기 속에 18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이 19장의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도 절망이 있고 분명 우리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죠. 아닌 척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낙심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우리가 마주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시리라 기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세 가지 포인트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언제 절망했는가? 언제 절망했는가? 두 번째, 그런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는 언제 절망했나요? 본문에서 엘리야가 절망하는 모습은 분명히 엘리야의 죄라든지 엘리야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멋진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하나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인과론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사람 볼때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또는 뭐 성장 과정 가운데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원인과 결과로만 따질 수 없는 억울할 때가 있죠.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났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쉽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지금 이세벨의 막 포위를 하고 오고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거 지금 이거 완전 반어법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금 죽여주세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 승리 앞에 제가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든 인생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죽여주시죠. 이렇게 따졌던 사람 또 비슷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요나. 요나. 저 성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뜨린다 했는데 기다리면서 이렇게 근데 날이 지나도 무너지질 않아. 저 악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성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방넝쿨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 참 좋다가 그게 말라서 사라지니까 막 화를 내죠. 나 지금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 어느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환을 같이 가던 사환을 여기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조금 더 가서 이런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이 모습은 창세기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여종 사라의 이제 낯을 피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삭을 희롱한다는 이유로 사라가 쫓아내니까 하갈과 이렇게 말하자면 편모죠. 혼자 싱글맘이죠. 혼자 이렇게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니다가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이스마엘을 여기 놓고 자기 혼자 나무 밑에서 엉엉 울었던 그런 하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마음도 주요한 정서는 억울함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승리를 거뒀던 그곳으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부엘세바,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건 상식이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 최남단이 부엘세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갈멜산이면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튀어나온 부분 그쪽이에요. 갈멜산.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유다 왕이 통치하는 그때까지 그곳까지 지금 숨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것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의심스러워져요. 엘리야가 막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냐 막 호통을 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짐승들이 이게 진짜 기적임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짐승의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을 다 부어가지고 그 재물이 젖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 옆에 도랑을 살짝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불을 핥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을 핥았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봤었었는데 그리고 함께 봤던 그 동지들 그 친구들 친척들 동료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철저히 나 혼자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세벨한테 계속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여기 있다고. 엘리야 여기 있다고.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숨어 다닐 때 사울 왕에게 계속 리포트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갔던. 그리고 가장 따지고 싶은 사람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뭐 다른 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벌인 일인데 결과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소위 엘리야의 인생을 자기 자신으로 자평할 때 어떤 표현을 썼을까? 망했다는 거죠.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많이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절망에 휩싸이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조차 없이 몸과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엘리야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게 없어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이제는 뭐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사환을 좀 떨어뜨리고 자기는 여기서 따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자주 있는 일인데요. 혼자 정말 혼자 여기서는 혼자라는 것은 골방을 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골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기도 집회라든지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와중에라도 정말 나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영혼의 모습을 영혼의 표정을 마음껏 짓죠. 일그러져 있는 영혼의 모습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말 눈을 감고 그 상황 가운데 일그러져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뿐이지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8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지금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더욱 나아오게 하시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터치. 이제 한국어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어루만지다. 달래다. 이런 표현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엘리야의 절망 가운데 그냥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달래는 과정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이두 번째, 이 직접적인 대면 속에 무슨 다이내믹이 있는가를 두 번째 질문에서 다루겠지만, 이첫 번째 질문, 엘리야는 언제 절망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우선 인생의 전제로 삼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 일에 대한 그일 가운데 생기는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사님 얘기를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 가셔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그곳에 여러 절망들을 또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여러 낙심을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오셔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 이게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지금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저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을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만나는 현실이고 성경의 주요한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려 할때 자주 만나는 환난과 고난, 악이 작심하고 덤비면 쉽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갈 때 만나는 환난과 고난이 신약교회의 현실이었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자주 권면합니다. 그 근거는 뭐죠? 낙심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낙심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제 이걸 볼 거예요.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러나 3일 후에 그가 얼마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할때그 고통을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는가? 위로하시고 낙심해서 일으키실 텐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는데요. 40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돼 있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달래신 기간이 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를 거기까지 걷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르는데 호렙이라는 곳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율법을 받은 그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에 엘리야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황하게 하시는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산에 초대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부르신 다음에 이런 속을 뒤집어 놓는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하고도 같죠.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여기서 뭐 하니? 거기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되게 멋있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온갖 이모션이 지금 섞여 있어요. 10절 보시면 그동안의 팩트를 전달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고자질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에 되게 서운함도 느껴져요. 서러움도 느껴지고요. 저밖에 없더라. 나밖에 없더라.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굉장한 절망과 낙심이 여기서 느껴지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로기 상태예요. 복싱에서 이제 완전 정신 나간, 몸은 서 있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그런 그로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실 현실적으로 인생의 이런 지점을 통해, 이런 바닥을 통해, 이런 어떤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그로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또 일반화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면은 맞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할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무조건 고난을 기쁘게 주시는 분, 고난을 막 주신 퍼부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로기 상태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시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그로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고요. 때로 이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뿐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자, 이미 충분히 쉬면서 오게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부드럽게 일단 먹으라 하시고 떡과 물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계속 먹여오셨죠? 11절. 자,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불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즉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자연현상의 거대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자연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청각 교육, 절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하죠. 와, 하나님 이렇게 컸군요. 와, 하나님 이것까지 하실 수 있군요. 하면서, 와, 하나님 먹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것 좀 부수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12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얼마나 작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약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또 원어의 뉘앙스에는 침묵의 소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소리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다. 그의 말씀 거기에 계셨고 그것이 우리가 믿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전부이다. 플로우를 보세요, 여러분. 플로우를 보시면 9절에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기적이 있기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기적이 있는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기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전부를 드러내신 이미 주신 위로예요.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나는 기적의 여부와 상관없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살리는 자다. 비록 엘리야는 절망에 가득 휩싸이는 상태였다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사실 동일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요, 역설적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라는 그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사실 기적을 더 바란다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그대로 믿어지는 일일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존재 자체가 믿어지면 증거는 불필요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존재 증명은 여러 가지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십자가의 확실한 죽음 그리고 아무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미 끝나셨어요. 증거가 마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I wish로 들리십니까? 너희가 잘하면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같이 있어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이니 이 말을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절망 속에 마비되어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엘리야의 이 모든 행동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표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지 드러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절망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해결하실 수 있으시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특정한 절망을 여러분이 만나시거든 아니 하나님 없이는 생각하는 것에나 판단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나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모두 내가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나를 어떤 특정 상황 가운데 보게 하시거든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하거든 구하세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엘리야의 이렇게 불평하고 외치는 이 목소리는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기도가 필요 없이 알아서 하실 수 있으면. 역설적으로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시는 그 18장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 속에서나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여전히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나다 라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궁극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위로일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 휩싸여 있는 이 엘리야를 언제 절망하나? 그 절망 속에서 헤매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진짜 위로에는 해결책이 같이 붙어요. 마음만 달래주는 위로는 가짜예요. 마음만 잠깐 눈을 돌리게 하는 위로는 가짜예요. 진짜 위로에는 변화가 있고 진짜 위로에는 해결책이 있고 진짜 위로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은 좋아요. 위로 맞고요. 근데 so what?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어떤 변화를 또 꿈꾸게 하시고 어떤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절망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몇 년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똑같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절망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위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한 걸음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 세 가지 구체적인 소명이 나와요. 다메섹으로 가서 이방 나라인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게 되게 인터레스팅해요. 브엘세바는 제일 밑이란 말이에요. 유다 제일 밑에 남쪽 끝인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 끝 너머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거기까지 가서 네가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끝에서 끝까지 가라. 15절 보니까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제가 좀 주석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통과해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왔던 길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통과해서 그곳으로 가라. 와. 또 지금 이 아합의 왕을 이 아합 왕 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고 지금 수배령을 전국에 풀어놓은 이 아합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후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와. 그리고 너로 끝나지 않겠다. 너의 이 절망, 낙심, 나로 끝나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로 끝나지 않겠다. 너의 뒤를 이어 한 선지자로 있게 하겠다. 누구죠? 열왕기 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네임드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좀 가려져 있는데 이 엘리사, 엘리야에 뒤어서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과 기적이라는 면에서는 엘리야를 압도하는 선지자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봐봐라.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사명을 주겠다. 이 소명을 주겠다. 이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궁극적인 위로를 만났으면 이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 혼자? 저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 혼자? 아니,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이겠다. 그들이 너 혼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 모든 사명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하시리라. 세 명? 하사엘, 예후, 엘리사? 아니죠. 18절에 7,000명 나오죠. 작년에 유스 아이들이 리트리트 할 때 그 초록색 후디 입은 거 있어요. 지금도 입고 다녀요, 애들이. 근데 그 뒤에 보면 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세우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상황과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 편의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여기는 분들 팬데믹이 참 좋은 우리에게 교훈들을 많이 주었는데,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여기 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분석이 돼요. 어느 시각에 몇 명이 접속하고 어느 시각에 어떤 이렇게 지금 접속자들이 실시간으로 몇 명이 되는지. 진짜 신기한 게 말씀 시작할 때쯤에 피크를 찍다가 말씀 끝나면 뚝 떨어져요.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이게 예배일까? 이게 예배일까?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그것을 잃어보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제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또는 교회를 홀로 다니는 분들, 아니 교회 예배는 오셔요. 예배는 오시는데 홀로 다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들을 봅니다. 이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지체가 된 자들 아닙니까? 홀로 심판하시겠습니까? 홀로 서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참 무서운 말인데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예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신 그 방향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홀로 남은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7천명을 세우시는 하나님, 온 땅에 악이 판치면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가득해 보이는 그 세계 곳곳 가운데, 그러나 시온산에 14만 4천명을 부르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정도까지 연약함을 돌보시는 건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배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종합하면 절망스러운 연약함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의 위로하심에 의지하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교회의 소명이라고 믿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자꾸 떼어서 보는데 절망과 위로와 회복과 소명을 자꾸 떼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서 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소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내실 거고요. 아니, 이미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